오늘은 열왕기하의 10장 18절서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새벽 시간에 예후가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의 생도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 받았고, 또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된다라는 그런 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결국은 이제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우상숭배에 아주 찌들었던, 아주 우상숭배를 해왔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그것을 없애버리고 근절시키고 그들의 그 잘못된 우상숭배를 심판하시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아합, 이세벨로 인해서 우상숭배,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숭배에 아주 빠졌던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가 이제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것은 바알 선지자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바알 선지자를 제거하려고 해서 모든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소집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살려두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려고, 제거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를 소집하는 이유는 1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 완전히 바알 섬기는 자를 없애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한 대회를 공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결국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그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예복 입은 사람한테, 바알 섬기는 그런 모든 자한테 예복을 줍니다. 그리고 바알 그 섬기는 자가 그 예복을 입으면 그 예복을 입은 자들을 이제 처단하는 거죠. 죽이는 거죠.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 선지자들, 섬기는 자들 모두 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예후가 레아베 아들 요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이 들어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봐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라. 왜냐하면 결국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제거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알을 섬기는 자와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종은 서로 구분되고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 바알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이 구분되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합해질 수 없고, 그들과 교제할 수도 없고, 그들과 연합할 수도 없고, 그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자다.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으로부터, 물론 흑암으로부터, 뭐 교회가 뭐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건짐을 받은 자 라고 하지만, 이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무리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예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로서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그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은 흐리멍텅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이것이 죄냐,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은, 나는 죄는 짓지는 않지만 뭐 내가 죄를 좀 비슷한 것을 짓고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나는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난 죄도 안 짓고 죄도 아니고 그 중간에 회색지대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한 말이지만 회색지대는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죄를 짓던 죄를 짓지 않던,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살든 그렇지 않는 자녀로 살든 그렇지 않는 자로 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저도 아니고 나는 중간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면은 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아직 확실히 믿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추상적으로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막연하게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슈퍼내추럴한 빙,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의 그런 신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여기까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기보다도 어떤 절대자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죠. 절대자가 있는 것으로 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막연하게 어떤 절대자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던 그 목적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이 보내주신 마지막 생각해보세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불순종해도 북이스라엘한테도 보내고 남유다에도 보냈습니다. 끊임없이 이 두 나라가 다 망해도 또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때로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를 죽입니다. 왜 선지자를 보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멸망시키시겠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으신다. 성전을 완전히 신격화시켰어요. 솔로몬의 템플 그게 뭐 대단한 민족적 자부심이죠. 지금도 그 솔로몬의 템플이 다 부서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예루살렘의 모스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적인 아주 자긍심이 대단해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하나님보다 더 큰 신격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짓밟으십니다. 망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의해서 망하게 합니다.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또 짓밟히게 만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의 말은 듣겠지 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부인한다고 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들을 부인한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의 그 사역, 구속의 사역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그 예수님 시대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한다? 그 예수님 없이도 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걸어간 길은 똑같은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여호와의 종들 구별됐습니다. 다릅니다.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성경 신약에서 말한다면 이제는 어떤 보이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위치에 두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정작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기쁨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헌신의 대상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심지어는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공부하는 학문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 다 한국에서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다 명문대 출신이었고 다 미국에서 다 PhD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또 포닥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학문, 그 자기가 배웠던 그 학문, 그 디그리, 그 학위가 하나님보다 더 위라는 걸 제가 누누이 봐요, 제가. 근데 그게 학생들만의 문제일까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다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본인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요구하는 게 뭔지 뭐냐 하면요 우선순위에요. 우선순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급하게 우선순위를 찾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제1주의로 사랑하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헌신 이런 것들로 비롯되는데 그건 제1우선순위에 두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제1우선순위 두고 하나님 제1주의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만만치는 않다라는 것이죠. 이면 기꺼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삶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제1주의로 사랑하는 삶이 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우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이 바알 선지자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여기 놔두면서 서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도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제1우선순위를 두고 산다는 것은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까지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세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성경이 뭐라고 해서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바리새인이 물었죠. 신명기 6장에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어느 부분에서 보면 너의 목숨을 다하여 너의 힘을 다하여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구별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노예라고요. 하나님의 노예세요, 여러분들. 예, 저도 그렇고 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예요. 노예는 듣기 싫지 않습니까? 노예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요, 완전한 복종, total surrender, total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surrender하는 거. 그것이 노예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노예는요, 자기의 priority, 자기의 우선순위가 없어요. 노예한테는 내가 이거 주인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어요. 나 주인이 뭐라고 하면 아 왜 이러면 좀 기다려줘. 나는 당신보다 내가 할 일이 있고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면 그 주인이 그 노예를 가만 안 놔두죠. 이 이상한 종이구나 하고 굉장히 혼이 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노예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입니다. 왜 자유를 잃어버렸을까요? 마귀에게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속된 죄로의 우리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속박에 있었을 때 우리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적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때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 자유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다 기법하고 포기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의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는 삶입니다. 그 포기하고 살아갈 때 그때 죄로부터의 참다운 그 속박으로부터 구속된 자의 그런 자유함,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서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셨어 해가지고 내가 프리덤이 있지, 내가 자유하면 살 수 있지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 짓습니다. 죄를 아주 시큰 지었어요. 그렇게 되면 자유를 자기가 누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포기하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서렌더하고 포기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오베하며 살아갈 때는 진정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프리덤, 그런 종류의 그런 자유함이라 진정 죄로부터의 그 속박으로부터 얻게 되는 구원의 자유함, 그 순종할 때 오는 그 구원의 그 기쁨, 순종할 때 오는 그 기쁨과 자유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기쁨, 구원의 기쁨과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중간에는 없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이에 어떤 회색지대, 이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totally obedience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내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뜻과 정성과 다 힘을 다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이 될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렇지만은 나는 바알을 죄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세상을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나요? 왜 그 요즘에 얼마나 그런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풍요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마음껏 즐기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라고 했나요? 성경이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을 사랑하면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헬라의 이제 문법으로 두 종류로 해석이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주신 그 사랑이 없다는 말도 되고, 이게 소유구역입니다. 아버지께 속한 사랑이 나에게 없다는 말도 되고, 또 다른 해석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말도 돼요. 소유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목적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없다란 말이에요. 언제요? 세상을 사랑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사랑을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보다도 세상을 사랑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심각한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늘 이런 측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원하시는 삶, 회복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예후라는 사람이 결국 이렇게 해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모이게에서 성회로 바알의 성회를 모이게 해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맡깁니다. 그 바알 신당이 돌아서 그 내가 너에게 맡긴 사람들 외에 너희가 만약에 그 사람들을 풀어주거나 그 사람 죽이지 않는다면 네 자신이 그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대신하리라.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죽입니다. 그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나름대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근절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를 완전히 멸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끝날까요? 여기서 보면 개혁에서 문제점을 또한 28절서부터 나오는데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서부터 시작한다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발 숭배를 다 멸하였다는 거죠.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참 아이러니컬하죠. 바알 숭배는 근절했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바알을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게는 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우상 숭배는 오케이. 그러니까 바알 우상 숭배는 바알 선지자는 다 잡아서 멸하고 죽였으면서 또 여기에 있는 또 다른 여로보암 때서부터 시작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 이거는 그냥 타협하고 컴프라마이스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근절시키지 않아요. 이 죄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었다. 이게 왜 첫 번째 여로보암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면은 그 여로보암이 그 이제 그 자기네들 이제 남유다에서는 이제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죠. 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내려가서 뭐 절기 때 되면 다 내려가서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 생각에 모든 사람들의 인심이 다 이 유다로 향하겠다. 유다 왕에게로 향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나와 있는 금송아지의 성공은 정치적인 전략적인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서 우상숭배를 하게 하고 남유다로 가지 않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전략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건. 그리고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예후라는 사람이 어떤 우상숭배를 완전히 북이스라엘에서 몰아내는 데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편은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이 여기서 이렇게 바알 숭배하는 자를 몰아내야 된다, 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이 여로보암 때 되어졌던 이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 섬기는 그 죄는 떠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네들한테 이득이 되니까, 남유다로 사람들이 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통제하고 더 다스리는데 더 용이하니까,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한쪽의 죄는 눈감아 버리는 거예요. 한쪽은 죄는 엄히하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바알 숭배를 하는 것을 다 막아버렸지만, 근절시켰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쪽짜리 순종의 반쪽짜리, partial obedience, 부분적 순종, 반만, half만 하는 순종, half-hearted obedience. 이게 순종이냐는 것이죠. 이게 참다운 개혁이냐는 것이죠.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개혁,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자기의 그런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 왕들이 가지고 있던 이기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기네 나라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놔두면 그냥 솔로몬 성전에 다 가서 절기 때마다 예배드리죠. 그걸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략적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예후가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온전한 개혁도 아니고 온전한 순종도 아니었다는 거죠. 반쪽이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한 왕으로서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반쪽짜리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종, 이런 개혁,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쪽은 열심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바알 선지자들 완전히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바알 숭배, 바알 월십, 바알 아이돌 워십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그건 참 잘한 거죠. 그러나 한쪽에서는 계속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거예요.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허용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현실과 타협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반쪽짜리 부분적 순종, partial obedience is not an obedience at all. Total obedience가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걸 require 하는 거죠. 우리 Christian life에서는 전적인 순종,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물론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신약에서 왜 전적인 순종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번제제사 있지 않습니까? 번제제사는 희생을 말하고 완전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태워버려서 그건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burn offering이라고 그러죠. 이게 뭘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희생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제물처럼 태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남김없이 흘리시면서 sacrifice, 희생하시면서 죽이신 그의 그런 희생제물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순종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순종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사건도 순종이고, 그걸 뭐 신학적으로 능동적 순종이다, 뭐 수동적 순종이다 그렇게 말을 가릴 것 없이 예수님의 처음서부터 태어나셔서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삶은 완전한 순종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까?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순종으로, 그분의 희생자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쪽짜리 순종이 아닌, 부분적 순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완전한 순종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어요.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 의지하고 또 그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며 성화되며 나아가는 길이 믿는 자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순종을 완성하셨는지 그 순종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주님을 예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절부터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앞집에 다 행하였은즉 그 우상 숭배를 바알 우상 숭배를 다 근절시켰다는 거죠.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기 31절은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전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것 중에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율법을 지켜 행했지만 전심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Wholeheartedly. 전심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율법은 그 당시에 바리새 예수님 시대 그런 율법하고는 좀 달라요. 율법은 모세오경이지만 나중에 신약시대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에다가 플러스 유전이라 그래서 자기들의 전통, 트레디션을 막 애드했어요. 더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율법이다라고 하고 뭐 어디에서부터 뭐 안식일은 얼마큼 걸어가면 뭐 그게 죄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아세요? 제가 LA에 있는 큰 교회, 제가 전도사 때 큰 교회에서 저희 교단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한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LA 다운타운에 그 건물이 시내각이에요. 시내각. 성경에 나오는 회당 시내각이에요. 근데 그 시내각이 굉장히 유대인 건물로 그 LA에서 그 시의 그 문화재로 속해서 굉장히 비싸요. 그게 뭐 아마 지금 몇백만 불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그 시의 유산이 되는데 그거를 한인교회에다 헐값으로 팔았어요. 왜 팔았는지 아세요?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LA 근처에서 그 타니타운에서 살다가 이제 바깥으로 외곽지로 다들 이제 잘 살고 비즈니스로 이사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회당에 가려면 주일날 안식일날 회당에 가려면은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 그 사람들은 그 자동차를 타면 안 된대요. 회당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면은 그거는 그 율법에 그게 저촉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 교회에다 헐값으로 팔아버렸어요. 그게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전통, 유전 이런 것들로 해석한 거예요. 안식일날 뭐 몇 마일을 가면은 이건 죄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 안 된다. 걸어가야만 된다. 너무 멀으니까 걸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지 필요 이상으로 자기네들이 정한 그 길이보다 더 걸으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등등.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있는 그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 모세오경을 더 말하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행하지 않았잖아. 이 사람이 결국 금송아지 짓는 그거는 그냥 오케이 하고 그냥 허용해버렸으니까. 타협한 거죠.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전심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 바로 그것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이유는 예후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백성이 죄로부터 떠나가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우상숭배, 바알의 우상숭배든 아니면 금송아지에게 드렸던 그런 우상숭배든 죄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참된 개혁과 순종을 하기를 원하셨지 하나님하고 하나님 하지 않는 그런 부분적 순종, 부분적 개혁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산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나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그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전심인가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전심 with all your heart. Do you follow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That is to obey Him fully.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totally by surrendering your will to God. 여러분의 모든 뜻을 포기하고 surrendering yourself by surrendering yourself to God. You follow Him.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항복하면서 주님을 쫓는 게 That is a total obedience.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That is to love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볼 필요 없어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만 소망하며 그분만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입니다.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진정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부분적 순종이 아닌 부분적 개혁이 아닌 하나님만 따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전심을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게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